오늘은 좀 한 소녀에게 임했던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참 어렵고 누추하고 인생의 슬픈 비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 부릴 정도로 아주 유대 쪽에서도 이렇게 변방으로 취급되던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 또 지독히 어려운 산골짜기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오죽했으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정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을 두 번 하죠. 오늘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약혼 개념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면 부부가 된 건 아니죠. 약혼을 깰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또 약혼식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쩌다가 없는 살림에 아내 쪽 형편 때문에 약혼식을 하게 됐어요. 약혼식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약혼식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우리나라 그 약혼식 개념하고 여기 약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처녀의 집에서 정혼이라는 걸 하게 돼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어떤 남자도 만나서도 안 되고 배우자도 못 만납니다.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외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혼을 마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서 아버지 감독 아래 뭘 하게 되냐 하면 뚝딱뚝딱 집을 만들어요. 누굴 데려다 살 집일까요? 그렇죠. 아내를 데려다 살 집을 아버지 감독 아래 열심히 인부들과 함께 만듭니다. 뭐 당시 집 구조래야 굉장히 단순하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긴 공정이나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을 듯 싶은데 뭐 아무 장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갑자기 불러요. 예, 이리 좀 오너라.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너 섹시 데려다가 살만하겠다. 오늘 밤 당장 가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근데 그 시간, 그 날짜는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한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건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게 권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서로가 양쪽의 가정을 공부하면서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진 찢을 거 찢고 이렇게 해서 싹 주변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랑 집은 경상도 집안이 되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겠고 어느 지파 사람들이니까 습관은 이런 습관이 있겠고 또 신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어느 집안의 여자이니까 또 어떤 가풍이 있겠고 최소한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헤어져 기다리고 있는 어간에 어느 날 이 소녀에게 날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요. 성경에 몇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좋은 심부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소식만 전하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 할렐루야. 야, 걔 깨졌대. 이런 거 그냥 고소해가지고, 야, 뭐 오래 못 갈 것 같더라, 꼬라지들 보니까.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왜 자꾸 뒤에서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만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가브리엘이 이 소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게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적 차원에서의 개념이에요. 내가 사내를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처녀라는 말이 서너 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처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처녀에 붙이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동정녀에게 붙이는 처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의 단어가 달라요. 정확하게 남자의 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신학적 쉬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동정녀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두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고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 율법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류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히어 제물로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역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에요. 자연사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속할 제물이 흠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는 대속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온전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동정녀의 몸을 빌려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렇게 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잉태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일까요? 혼자 가끔 멍청한 생각을 해보는데 좀 출산 경험도 있는 아줌마 같으면은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 왜 마리아일까요?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가계와 또 그 남편 되는 요셉의 가계를 성경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뭐하는 후손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은 조상적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성전에서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일생과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죠?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천사의 예고에 너무 당혹스러워서 믿질 못하니까 천사가 누구를 예표하냐면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그가 나의 마나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지금 아이가 들어섰다. 벌써 6개월째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의 친족이라고요?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도록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생리적인 나이가 몇 살이고 육체적인 상태가 어떠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그런데 가브리엘의 천사대로, 천사의 예고대로 이 할머니에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달이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무슨 자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잠깐 멈추고 이제 또 앞을 보십시다.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여기 계속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결국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의 역할입니까? 근데 여기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를 뭐 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종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만큼이나 숭상되어져 경배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역사 속에 은혜로 감당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마리아가 점점 당황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 자기는 이미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근데 덜커덕 아이가 들어서면 이 당시 모든 보편적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 세계상 그는 동리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간음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처음에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천사님, 저 진짜 남자 몰라요.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집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36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 지키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것은 어린 소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한 13살에서 그저 17살 사이로 다 결혼을 시켰어요. 상당히 조혼이었죠? 얼마나 어린 소녀입니까? 우리나라 요즘 연령 대비하면 고등학교 정도 나이. 그때 정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별로 없었겠죠? 막 이제 어머니 슬하에 벗어나기 직전에 소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에 대한 교육과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 진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런 즉각적인 목숨 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천사가 이 정원한 상대인 요셉에게도 가서 고지를 해줍니다. 이미 이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 귀에. 그래서 그냥 의로운지라 가만히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끊고자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저 여자랑 합방을 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에게 아기가 들어섰다는 황당무계한 소식이 들렸을 때 어느 남자가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래도 신비주의야 그거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뜻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 요셉에게 뭐라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요셉이 그걸 받아들여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니 어쩌면 젊다 못해 어린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그대로 수납할 수 있는 순전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청년 때, 어릴 때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뭐 이렇게 조건이 자꾸 붙고 따져요. 우리 3.1교회는 안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신앙이 순전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평생 우리 청년들하고 언저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 목회에 딱 하나의 희열을 꼽으라면 청년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붙들리면 정말 목숨 걸어요. 그 맛에 한다 그래요. 청년 목회는. 우리 청년들은 목숨을 걸어요. 마리아 보세요. 이건 목숨 건 결단입니다. 요셉 마찬가지.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계율과 율법에 정확한 사회입니까? 장차 이들에게 쏟아질 돌팔매질과 비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자가 천사의 고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39절 보세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누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잠깐 보십시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실상 친척 관계입니다. 자, 근데 놀랄 일이 벌어져요.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이 손녀뻘 되는 이제 친척이 찾아왔으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지금 6개월째 보호되고 있는 잉태된 늙은 할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근데 태중의 생명이 지금 마리아의 방문을 알고 복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놀았어요. 왜일까요? 지금 구주가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집에.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자, 저를 볼까요? 여기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라는 말은 누굴 가리켜 한 말이에요? 바로 복중에 잉태되기 시작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는 누굴 가리킨 걸까요? 손녀뻘밖에 안 되는 마리아를 향해 가리킨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뭘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복중의 생명을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과 생명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것이 몇 개월이 되었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 나이를 카운트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맞아요. 한국은 뱃속에부터 한 살로 칩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 한 살 먹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살이 늘 적어요. 자, 제가 그래서 축도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문장 하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과 복중의 생명들까지. 여기에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잠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한 자매가 남편하고 불화를 겪고 태종의 아이를 소위 이제 낙태하기 위해서 왔어요. 나 그 새끼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매가 나한테 와서 그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욕을 못하죠. 저는 늘 말을 곱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땀만 먹을까봐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때마다 복중의 생명까지.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복중의 아이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그 아이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낳았어요. 낳자마자 그 새끼가 돌아왔어요. 낳자마자 가정이 정말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제게는 참 목회 역사의 조그만 에피소드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를. 여기 지금 복중의 세례 요한이 복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아기의 몸으로. 우리 역사 속에 죽으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자막을 그대로 두십시오.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다 같은 발음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의 의미를 너무 여러 가지로 적용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탄의 가장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이 땅의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왜일까요? 인간의 모든 이 불안한 그리고 비의 고통, 눈물, 분열, 테러,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악으로 뒤덮인 이 지구촌의 문제는 윤리 문제도 아니고 도덕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본질적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죄란 뭐냐?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본질적 개념은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 하늘의 원조수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공급받아야 풍성함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딱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각 가정에 일단 수도 안 나옵니다. 전기 안 들어옵니다. 냉장고에서 썩은 냄새 납니다. 화장실 변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밥 못 해 먹습니다. 많은 일상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 문제가 벌어지는 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원조수지에서 파이프라인이 파괴된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테러, 분노, 증오, 미움, 살인, 음란, 모든 죄악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우린 증상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것은 증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증상의 원인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기 땅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끊어진 양자 사이에 제물로 죽음으로 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형식의 예배가 마쳐지고 이 성탄의 기쁨과 소식을 가지고 이제 낮고 천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현장을 갈 때 절대 산타의 이미지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루돌프 사슴코의 이미지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로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성탄의 의미만 오로지 드러나서 아기 예수가 진정 왕이 되시는 황금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는 동방박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속에 매일매일 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비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늘에서는 가장 비통스러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역설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가 오직 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만 평화의 복음만 샬롬의 복음만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제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아침에 주의 백성들과 예배를 통해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 앞에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